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 억제력 부대 태세 강화를 명령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미국 ABC 방송에 출연해 이번 명령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갈등이 벌어지는 과정 내내 푸틴 대통령이 보여준 행동 패턴이라며 추가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은 위협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와 미국민들은 그와 같은 시각을 통해 문제를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CNN 방송에 푸틴 대통령의 움직임은 또 다른 갈등 확산과 전혀 불필요한 단계로 나아가는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로부터 위협을 받은 적이 없다며 나토는 우크라이나에서 싸우지 않는 방어적 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리는 러시아 군대가 현재 위협에 직면한 유일한 이유는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주권국가를 침공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또 다른 갈등 확산과 전혀 불필요한 단계로 나아가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CBS 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계속해서 가장 강한 방식으로 그의 행동을 규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푸틴은 그의 행동을 통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 세계의 공포를 조성하려고 시도해왔다며 유엔과 다른 곳에서 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EU에 속해 있으며 EU는 이들의 가입을 원한다고 우즈룰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밝혔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어제 유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를 단일 시장에 통합시키는 절차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한예로 유럽연합과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그리드 분야에서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양측이 매우 많은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크라이나도 유럽연합에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전화통화를 가졌다면서 우크라이나의 방위 역량, 거시 경제적 금융지원 강화 방안과 우크라이나의 EU 가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결정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벨라루스가 이르면 오늘 러시아 지원을 위해 자국군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의 고위 정보관리가 밝혔습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 정보당국의 최신 정보 평가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이 관리는 익명을 전제로 이같이 말하고 벨라루스 최고 지도자가 자국 병력에 참전을 명령할지 여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회담 결과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 일부는 앞서 벨라루스군과의 합동훈련을 명분으로 벨라루스 영토에 배치됐던 부대들입니다. 특히 벨라루스의 국경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와 가까워 러시아와 벨라루스군의 합동훈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침공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유엔이 오늘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를 각각 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대해 논의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어제 표결을 통해 193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총회에 긴급 회의 개최를 결정했습니다. 미국과 알바니아가 안보리에서 공동 제의한 유엔 총회 개최 결의안은 이날 찬성 11표, 반대 1표, 기권 3표로 소집을 위한 요건인 찬성 9표를 넘겨 채택됐습니다. 유엔 총회 긴급 회의 소집을 위한 안보리의 표결은 절차적 투표로 간주돼 5개 상임위 이사국의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엔 총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대해 각 회원국들이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열면서 이번 주 중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니콜라스 드 리비에르 유엔 주재 프랑스 대사는 유엔 안보리도 이날 오후 러시아의 침공에 따른 인도주의 영향을 의제로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드 리비에르 대사는 프랑스와 멕시코가 적대 행위의 중단, 민간인 보호, 주민들의 긴급한 필요에 따른 안전하고 방해받지 않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요구하기 위한 결의안 초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결의안 채택을 위한 표결 실시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미국의 자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왕 부장은 오늘 1972년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 체결된 상하이 커뮤니케 50주년을 기념하는 화상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28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어제 발사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정찰 위성에 쓰일 카메라 성능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재개를 규탄하고 도발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외교 안보 고위 당국자들이 전화 협의를 갖고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면서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오전까지 비 또는 눈이 오는 지역이 있겠고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4도, 최고는 영하 4도에서 영상 1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은 어제 발사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정찰 위성에 쓰일 카메라 성능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8차 당대회에서 밝힌 군 정찰 위성 개발을 명분으로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도발을 예고한 대미 압박 행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이 27일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공정계획에 따라 중요 시험을 진행했다며 정찰위성 개발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시험이라고 28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은 정찰위성에 장착할 촬영기들로 지상 특정 지역에 대한 수직 촬영과 경사 촬영을 진행해 고분해능 촬영 체계와 자료 전송 체계, 자세 조정 장치들의 특성 그리고 동작 정확성을 확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매체 이 같은 보도는 북한이 27일 발사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정찰위성에 탑재할 정찰 카메라의 성능시험 차원이었음을 드러낸 겁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7일 오전 7시 52분께 북한의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300km, 고도는 약 620km로 탐지됐습니다. 한국군당국이 공개한 이런 재원으로 미루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중거리 탄도미사일보다는 짧은 1000에서 2500km 사거리의 준중거리 미사일을 정상 각도보다 높은 각도로 쏘는 고각 발사를 했으리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발사한 지 28일 만이자 올 들어 8번째 무력 시위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잠시 멈췄던 무력 시위를 재개했다며 지난달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유예, 즉 모라토리엄 파기를 시사한 대미 경고를 행동으로 옮기는 국면이라고 풀이했습니다.
1월 달에 이미 북한이 미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는데 미국이 답을 아직 안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2월 달에 다시 압박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러니까 중거리 계열로 압박을 강화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는 거고요. 미국이 계속 반응을 안 보인다 그러면은 점차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겠지요.
북한은 앞서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국방 발전 전략의 핵심 목표 중 하나로 군 정찰 위성 개발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정찰 카메라 개발을 완성하면 현재 개발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정찰 위성에 장착해 장거리 로켓에 실어 우주로 발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영근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정찰위성의 순차적 개발 상황을 보여주면서 장거리 로켓 발사를 예고한 행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작년 1월에 당 8차 대회에서 자기들이 얘기했던 국방 발전 계획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정찰위성을 향후 5년 내로 개발하겠다고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정찰위성을 지금 이렇게 속도 있게 개발하고 있다라는 걸 홍보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조만간 우리가 인공위성 발사를 하겠다. 그거에 대한 전주곡을 내뿜는 것일 수도 있죠.
장거리 로켓은 재진입 기술이 필요 없다는 점만 빼면 ICBM 기술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정찰위성을 명분으로 한 장거리 로켓 발사는 모라토리엄 파기로 여겨질 수도 있는 중대 도발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대미 압박이 한층 강화하는 양상이라는 관측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실험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로 해당 카메라가 우주에서 한반도를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고해상도 촬영 체계를 확증했다는 북한의 주장과 달리 군사 정찰용으로 쓰기엔 해상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위성 개발 활동이 ICBM 개발과 시험 발사를 정당화하기 위한 기만 행위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북한이 정찰 위성 개발을 위한 이제 과학 장비 테스트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런 정찰 위성의 초고 해상도를 갖는 이미지를 제시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성 개발로 포장을 해서 자기들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정당성을 좀 부여하는 거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북한이 또 동창리에서 이런 이제 우주 개발을 위해서 또 쏜다는 또 예고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은 28일 열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북한의 무력 시위 재개에 대해 우크라이나 상황 하에 국제사회 관심 환기를 위해 강대강 기조를 시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공조하에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징후에 대한 집중 감시와 대응태세 유지가 필요하다며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억제와 대응 전력을 지속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북한이 미국의 주목을 받기가 더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이 ICBM 발사 카드를 섣불리 쓰기보다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전개 상황을 보면서 도발 시기를 조절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과연 ICBM까지 한 걸음에 치달을 것이냐. 왜냐하면 저는 ICBM 모라토리움을 갖고 미국과 결국 그 협상을 해서 제재 해제를 받아내려고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북한이 나오면 마지막 카드 아닙니까? 이거 쏴버리면 이제 남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신중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늘 갖고 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미국 등 서방 진영의 대응이 강경하다며 이 상황에서 북한이 중대 도발에 나서면 미국의 대응도 강경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사태나 다음 달 초 한국 대선 등 외부 변수와 무관하게 모라토리엄 파기까지 염두에 둔 마이웨이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닫은 것은 아니라고 진단하고 ICBM 발사로 곧바로 가지 않되 압박 수위를 점차 끌어올리는 이른바 회색지대 전략을 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미국은 북한의 이번 발사를 규탄하며 북한이 추가적으로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오늘 아침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며 한국, 일본을 비롯해 다른 영내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번 발사가 미국 측 인력이나 영토, 동맹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만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 52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재개를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이 전 세계를 위협한다며 도발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27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28일 만에 재개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이번 발사는 올해 앞선 다른 발사와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번 발사는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북한의 이웃나라들과 영내 전체에 미치는 위협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추가 도발을 자제하며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올해 들어 기록적인 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가는 데 대해 각종 무기 실험을 정상적인 활동으로 인식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잘리나 포터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지난 8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1월에만 7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데 대해 북한은 불법 무기 실험들을 정상적으로 만들기 원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는 더 나아가 북한의 이런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도 중장거리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난해 3월 이후 국무부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사거리와 관계없이 규탄이라는 표현을 쓰며 안보리결의 위반이라는 사실을 거듭 상기시켜 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판하며 우리 무기고에도 많은 도구가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이튿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고 지난 12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 직후에는 북한의 책임을 물릴 방법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외교, 안보 고위 당국자들이 전화 협의를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면서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일 북핵 수석 대표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7일 보도자료에서 성김 대표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항주국장,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26일 전화협의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김 대표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영내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이번 발사를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성김 대표가 일본 한국 동맹과의 긴밀한 3국 협력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의지와 더불어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김 대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와 한국,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한일 3국 북핵 수석 대표가 북한 문제를 논의한 건 지난 10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미한일 수석 대표 협의 이후 16일 만입니다. 성김 대표는 지난달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한일 수석 대표들과 양자 혹은 3자 전화협의를 진행하며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한일 군 당국자들도 전화협의를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3국 간 안보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27일 보도자료에서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폴 라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27일 북한의 가장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일본, 한국 당국자들과 각각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령관들은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 본토 방어에 대한 약속과 영내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 국방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한국의 의지를 환영했습니다.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무모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통해 계속 자신과 국민을 고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동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방부가 한국의 러시아 제재 의지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We welcome the comments made by our South Korean allies. We welcome their willingness to impose sanctions on Russia.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 동참과 관련해 우리는 동맹국인 한국의 발언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른 많은 나라들처럼 러시아에 제재를 부과하려는 의지를 환영한다며 메시지는 매우 명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이런 무모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통해 계속 자신과 국민을 계속 고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규탄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이런 노력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환영한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무력 침공 억제와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커비 대변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서방의 제재에 보복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우리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re going to do everything that we need to do to defend our country. And as the president has said, we're going to do what we need to do to defend.
아울러 커비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밝혔듯이 미국은 북대서양 조약 기구 나토의 모든 영토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인과 동맹국 모두에 대한 이런 의무를 진지하게 여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E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한국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대대적 원조를 받은 한국이 미국의 동맹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이번 사태를 통해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성과 성과 등을 주시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25일 VOA 한국어 서비스의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한 마크 피츠배츠릭 국제전략연구소 연구원과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의 미한정책국장의 대담을 김영규 기자가 진행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동맹국들은 러시아 은행과 주요 기업에 대한 징벌적 조치를 발표하고 수출 통제를 가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충분한 조치라고 판단하십니까?
Well, the sanctions response, I think, is mixed because part of it is a challenge.
제재를 통한 대응은 장단점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시간적인 도전이 그중 한 부분입니다. 군사적 침입이나 침략에 대처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조치를 논하고 있지만 제재를 통한 대응은 실제 효력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큰 문제는 제재가 충분한 것으로 인식되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군사적 침략에 대한 대응으로는 말이죠.
피츠패트릭 연구원님, 미국과 동맹이 일치된 행동을 하고 있나요?
Ye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global response to
그렇습니다. 이번 러시아 공격에 대한 국제적 대응의 특징 중 하나는 미국과 거의 모든 동맹국이 한마음 한뜻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나라만 빼고 모두 러시아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했죠. 당초 그들은 제재 목록에서 몇 가지 제외를 했습니다. 저는 푸틴 개인을 제재하지 않은 점을 생각했는데 오늘 유럽연합이 푸틴을 제재 추가한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들은 몇 가지 조치를 쌓아둬야 합니다. 전쟁 범죄가 더 잔혹해질수록 더 많은 제재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단계적인 확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이 이번 사안에 어떻게 개입하는지에 대해선 잠시 뒤 더 다루겠지만 현재로는 강력한 반압 행동에 나선 동맹 목록에 한국이 없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피츠패트릭 연구원님, 미국이 군대를 보내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처음부터 미국은 러시아를 공격하기 위해 군대를 보낼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군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미군 병력이 증강되고 있죠. 우크라이나 군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반군에 대한 원조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정부를 전복하는 데 성공한다면 말이죠. 미국은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미국의 군사적 대응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동맹국은 아닙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안보에 어떤 방식으로든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피츠패트릭 연구원님,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Let me talk about two other ways that there will be ramifications for South Korea.
저는 한국에 미칠 파장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제재로 인한 경제적 혼란이 세계적인 파장으로 이어질 겁니다. 러시아는 제재에 대항하는 조치를 취할 겁니다. 주식시장은 이미 폭락 중이고 유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외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은 이런 경제적 혼란으로 인한 영향을 체감할 겁니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 대통령이 독자 제재 적용에 신중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영향은 분명히 한국 자체에 대한 겁니다. 한국은 수십 년 전 침략을 당한 나라입니다. 미래에도 침략을 당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멀리 떨어진 우크라이나 침공은 남북한 모두가 주시할 만한 사안입니다. 김정은은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 겁니다. 푸틴이 어떤 지원을 받고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지 등을 볼 겁니다. 김정은이 푸틴처럼 행동할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는 주시할 겁니다.
피츠패트릭 연구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미국의 동맹들은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 국제 제재에는 동참하겠다고 하면서도 일방적인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This timid, tepid approach by South Korea.
한국의 소심하고 미온적인 접근은 솔직히 부끄러운 일이고 또 어리석은 것입니다. 수치스럽다고 하는 것은 한국이 과거 침략의 피해자로서 대대적인 원조를 받았고 그런 일이 또다시 벌어지면 그런 도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 명단에서 눈에 띌 정도로 빠진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입니다. 한국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한국은 러시아보다 더 큰 경제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만히 앉아서 다자간 조치만을 취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자적 제재는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다른 모든 동맹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독자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국도 나서서 똑같이 해야 합니다.
슈나이더 국장님, 한국의 조치가 부족하다는 피츠패트릭 연구원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Well, I think that is right, but I think that what this really is a litmus test.
맞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시험해보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한국이 과거 이런 문제들을 다뤘던 방식과 세계 톱10 경제와 더 넓은 국력이라는 측면에서 한국 위상에 수반되는 기대 사이의 괴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과거 한국은 고개만 숙이고 자체 경제적 이익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진정으로 물러서지 말아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한국의 조치는 한국의 성장통과 더불어 현재 한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중요성에 부응해야 하는 일종의 도전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놓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북한이 이번 사태를 주시하고 있을까요?
Yeah, I think North Korea is watching very closely and I think we should all be concerned about the sorts of lessons that North Korea
저는 북한이 매우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우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는 1990년대 미국으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핵무기를 포기하면 소극적 안전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따라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리비아, 이라크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추가할 것입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갈등이 확산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푸틴 대통령의 애매한 행동을 북한이 보는 것도 우려합니다.
피츠패트릭 연구원님도 동의하십니까?
Yes, I think Dr. Snyder expressed it well.
그렇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이 잘 설명했는데요. 북한은 푸틴이 성공한다고 해서 침략을 감행하지는 않을 겁니다. 상황은 매우 다릅니다. 김정은은 미국의 동맹에 대한 안보 공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같은 비동맹국에는 그런 약속이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나 이번 분쟁을 통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교훈에는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사이버 영역입니다. 이미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기관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겁니다. 북한은 사이버 공격의 효과적인 작동 방법에 대해 몇 가지 교훈을 얻으려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한반도에 어떤 갈등도 없는 상황에서도 북한은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이버 공격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분명히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더 집중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뭔가를 한다면 미국은 이를 다룰 여지가 있습니까?
I think the U.S. has room. Of course, at the very top level, the most valuable commodity.
미국은 그럴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이 그 문제를 보는 데 투입되는 시간이죠. 그렇다고 이것이 미국 관료 조직이 여러 과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을 것이란 의미는 아닙니다. 북한이 관여할 의지가 있다면 상황을 진전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피츠패트릭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은 두 문제를 동시에 다룰 역량이 있습니까?
Oh, yeah, they certainly have the capacity. United States.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할 역량이 있습니다. 미국의 관료 체제는 깊고 강하며 경험과 지식도 풍부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매우 유능한 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팀에 대해 우리가 많이 듣지는 못하지만 북한 위기 속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백악관 아시아 담당 조정관인 커트 캠벨이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소식을 자주 접하진 못하지만 그는 중요한 일을 하느라 매우 바쁜 상태입니다. 그와 같은 다른 사람들도 나설 겁니다. 스나이더 국장이 말한 것처럼 대통령의 시간은 제한돼 있습니다. 한 번에 하나의 전쟁만을 원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미국 대통령은 한 번에 두 개의 전쟁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과거 세계대전에서 모든 전선에서 공격에 맞서야 했고 이를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지금까지 피트 패트릭 연구원과 스나이더 국장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북한 등 적국들의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이 미국의 국익을 위협하고 있다고 미국 법무부 차관보가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와 중앙은행을 강탈해 수억 달러를 훔치고 국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튜 올슨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담당 차관보가 북한을 비롯한 적국들의 사이버 위협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슨 차관보는 23일 미국 조지 메이슨 대 국가안보연구소가 주최한 국가적 위협 퇴치에 대한 법무부의 역할 관련 대담에 참석해 북한 등 적대 국가들이 사이버 분야에서 그 어느 때보다 공격적인 활동을 통해 미국의 국익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this includes growing threats within the United States to Americans, as well as threats to Americans and U.S. interests abroad. We see nations such as China,
올슨 차관보는 미국 국내뿐 아니라 해외 미국인과 미국 이익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과 같은 국가들이 그 어느 때보다 악의적 활동 분야에서 더 공격적이고 더 나은 역량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가들이 사이버 위협을 통해 핵심적인 미국의 민주, 경제, 과학기관들을 약화시키고 자신들의 이익을 진전시키기 위해 점점 더 다양한 전술을 이용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올슨 차관부는 특히 북한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와 중앙은행을 강탈해 수억 달러를 훔치고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제한하기 위해 고안된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Government actors have robbed cryptocurrency exchanges and central banks alike, stealing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올슨 차관보는 국가 안보에 대한 사이버 위협을 식별하고 차단하며 이러한 악의적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법무부 산하 국가 안보부서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악의적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미국 기관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 안보의 우선순위이자 법무부의 우선순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Defending American institutions and values against these threats is a national security priority.
올슨 차관보는 국가 주도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과 관련해 지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수립된 대중국 이니셔티브 정책을 폐기하고 특정 국가가 아닌 현재 직면한 위협을 기반으로 한 포괄적인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위협 기반 전략에 따라 미국 법무부는 국가안보부서의 업무와 가용한 도구의 사용을 우선시할 것이며 적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요한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위협에 정면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원을 할당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올슨 차관보는 적대국가의 불법 활동이 급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가진 모든 도구와 법적인 권한을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의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미국의 힘을 과시함으로써 미국인 인질 석방과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라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전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무자비한 지도자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이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인질 석방을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성과로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I went to see Chairman Kim to tell him that we were prepared to do the right thing. But Chairman Kim must do the right thing. He must release American hostages and we got all three.
폼페오 전 장관은 25일 미국의 최대 보수 진영 행사로 불리는 보수주의 정치 행동 회의 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4년 동안 강인함으로 미국인을 보호했다면서 2018년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의 석방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우리는 옳은 일을 할 준비가 돼 있으니 당신도 옳은 일을 해야 한다면서 미국인 인질 3명을 석방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들을 모두 집으로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인을 데려오기 위해 악당에게 미국인의 돈을 한 푼도 주지 않았다면서 그저 미국의 힘을 과시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전 장관은 이어 우리는 김 위원장에게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하지 말 것을 설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전 장관은 이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구금했던 젊은 미국인을 미국 집으로 돌려보내 죽게 만든 무자비한 지도자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폼페오 전 국무장관은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준비하던 지난 2018년 5월 평양을 방문해 당시 북한에 억류된 김동철, 김상덕, 김학송 씨 등 한국계 미국인 3명을 미국으로 데려왔습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북한과 톱다운 방식의 북핵 협상에 나선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통해 북한과 전쟁 가능성을 막았다고 자평해왔습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배에게 정당성만 부여했다고 비판하는 등 톱다운 방식의 대북 접근에 부정적 견해를 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나는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할지 말지를 그 사람의 말을 갖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의지가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hat I never do is I never make a judgment what a man or woman is going to do or not do based on what they said. We'll see.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 의지 없이는 김 위원장과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해 4월 말 세심하게 조정된 실질적 접근법을 통해 대북 외교를 모색한다는 기조의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하며 대북 외교를 모색하고 있지만 북한은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숨진 미국인 오토 원비어의 어머니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의 안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들이 중대한 위험에 처했다며 김정은의 악행을 알려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등 68개국이 서명한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 1주년을 맞아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어머니가 한국인 억류자 가족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토 원비어는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미국에 돌아온 지 엿새 만인 2017년 6월 19일 사망했습니다. 신디 원비어 씨는 2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나는 납치된 한국인 선교사들의 가족들의 지지를 보낸다며 그들이 억류된 것이 아니라 납치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신디 원비어 씨는 한국인들의 장기 북한 억류에 대한 반응과 가족들에 대한 조언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원비어 씨는 한국인 억류자들에 대해 그들이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억류자 가족들에게는 김정은의 악행과 손대는 어떤 인류든 파괴하는 그의 방법에 최대한 관심을 집중하라라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아버지 프레드 원비어 씨는 이날 VOA에 4월 말이나 5월 초에 오토 원비어의 모교인 버지니아 주립대학교에서 그를 기념하는 행사인 민주주의 구상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신디 원비어 씨는 2020년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 HRNK가 아들의 사망 3주기를 맞아 주최한 웨비나에서 북한인권운동에 적극 나설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The only thing we would do probably is do more traveling to try to help more people. We go to South Korea and Japan, try to.
샌디 원비어 씨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앞으로 많이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남편이 한국, 일본 등에 가서 얼굴을 빌려준다며 북한이 오토뿐 아니라 일본인, 한국인 등 전 세계에서 사람들을 납치하고 억류했다는 것을 미국인들에게 더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도 23일 VOA에 북한의 한국인 억류와 관련해 강력한 규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기구의 프레드릭 데이비 위원은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북한 정부의 자국 내 기독교인들과 한국인 선교사들에 대한 박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선교사들은 탈북민들이 북한과 중국을 탈출하는 것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그러나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단속의 대상이 됐고 북한에서는 장기 구금에 처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는 2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당국의 억류 한국인들에 대한 정보 제공 거부가 고문과 노예화 등 학대를 뜻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는 북한에 수년 동안 억류돼 있는 6명의 한국 국민들에 대해 여전히 깊이 우려한다며 이들이 정치적 성격으로 간주될 수 있는 범죄 혐의로 무기노동 교화형 등 장기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이들의 운명과 행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길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고문, 비인도적 수감, 노예화를 비롯한 학대의 위험이 더 큰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국에 수감된 모든 이들은 재판과 구금 중 영사 접견권이 있지만 북한의 거부로 한국인 억류자들의 가족들이 계속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6명의 한국인 중 3명은 북중 국경지대에서 기독교 선교사로 활동하며 탈북민들을 지원했었습니다. 김정욱 선교사는 2007년부터 중국 단둥에서 탈북민들을 위한 보호시설 3개를 운영하다가 2013년 10월 8일 밀입북 혐의로 북한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선교사는 북한 지하교회 공개와 선교를 위한 지원을 해준다는 말에 밀입국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2014년 김 선교사에게 일주일 중 6일 매일 10시간의 중노동을 해야 하는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2003년부터 역시 중국 단둥에서 탈북민들을 위한 시설 1개를 운영하던 김국기 선교사와 중국에서 탈북민들을 돕던 최충길 선교사는 2014년 10월 북한 당국에 체포돼 2015년 6월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 3명의 선교사 외에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김원호 씨와 고현철 씨, 함진우 씨도 북한에 억류돼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하원에 발의된 북한 등 폐쇄국가의 정보를 제공하는 자유아시아 방송의 설립 25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이 소관소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결의안은 자유아시아 방송이 북한 정부의 행태에 관한 심도 있는 보도를 했고 탈북민들은 이 방송의 보도를 탈북 결정의 요인으로 꼽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제임스 맥거번 하원 의원이 발의한 북한과 같은 폐쇄된 사회에 독립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자유아시아 방송 설립 25주년 기념 결의안이 22일 외교위 아태소위원회로 넘겨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상원에서도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의원이 하원과 동일한 내용의 자유아시아 방송 설립 25주년 기념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결의안은 자유아시아 방송이 지난해 전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최하위권에 있는 중국과 북한, 베트남, 라오스와 같은 나라를 상대로 이들 국가의 언어로 라디오와 TV 등 여러 플랫폼을 통해 방송을 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 북한 정부의 행태에 관한 깊이 있는 보도를 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강제 노동 이용과 정치범 수용소, 핵실험 시설에서의 활동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에 관한 내부 인식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위 관리 출신의 탈북민들과 북한 난민들은 북한을 떠나 국경 너머에 있는 미래를 추구하기로 결정한 요인으로 자유아시아 방송의 보도를 꼽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은 아시아의 폐쇄된 사회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검열받지 않은 정확한 뉴스를 제공한다는 사명을 갖고 위회가 설립하고 지원하는 독립적인 언론기관으로서 설립 25주년을 맞은 자유아시아 방송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외국 정부로부터 위협과 역경 그리고 아시아와 전 세계의 언론 자유에 대한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자유아시아 방송 전현직 기자의 헌신과 용기를 기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아시아 방송이 독립성과 신뢰할 수 있는 저널리즘을 추구하는데 계속 효과와 성공을 거두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에 따르면 1989년 중국의 태난먼 광장 학살 사건 이후 당시 상원 의원이었던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제시 햄스 의원 주도로 상하원 초당적 그룹이 모여 자유아시아 방송 설립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후 1994년 제정된 국제방송법에 따라 자유아시아 방송이 설립됐습니다. 한편 미의회의 지원을 받아 미국 정부가 운영하며 북한 등을 상대로 방송을 전하는 국제방송인 VOA는 1942년 2월 1일 설립돼 올해로 설립 80년을 맞았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미국인들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북한 국내 총생산 GDP의 16배에 달하는 4,700억 달러를 해마다 기부하는데 미국 내 탈북민들은 정착 초기 이런 모습에 큰 충격을 받는다며 기부 문화는 미국의 저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24일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하자 다음날 미국의 많은 비영리 자선단체와 기부 전문 웹사이트는 우크라이나를 돕자는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USA Today, MBC 등 많은 주류 언론은 스마트폰 앱과 웹사이트,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대중의 자금 조달을 연결하는 크라우드 펀딩 정보 등을 소개하며 미국인들이 우크라이나인들을 도울 방법을 자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빙 등 여러 단체는 모금 사이트를 연지 하루 만에 수십만 달러를 모금했으며 CNBC 방송은 암호화폐를 통한 기부가 25일 400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자국 군대에 대한 기부를 전 세계에 호소하면서 아미 SOS 시민구상 같은 단체는 탄약과 군복, 식량, 의약품 등을 우크라이나 군인들에게 직접 전달하겠다며 모금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또 1,100여만 명에 달하는 우크라이나계 미국인들, 유튜버 등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도 개별적으로 기부를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So while we're streaming today, we're also going to be raising money for the Ukraine crisis appeal.
미국에서 이런 기부운동은 새삼스러운 게 아닙니다. 미국의 공공자선기구인 전미자선신탁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총 4,714억 달러를 나라 안팎에 기부했습니다. 이는 한국통계청이 추산한 2020년 북한의 국내 총생산 GDP, 즉 북한에서 이 시기에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모두 합한 금액 34조 7천억 원, 미화 289억 달러의 16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미국은 특히 기부를 일부 부자나 기업, 재단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의 75%가 적어도 해마다 1회 이상 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미자선신탁은 홈페이지에서 2020년 기준으로 개인이 기부한 금액이 3,241억 달러에 달해 전체 기부액의 69%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많은 억만장자도 기부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지난달 미국의 억만장자 가운데 가장 많이 기부한 25명을 선정해 발표했는데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지금까지 461억 달러를 기부해 기부왕으로 뽑혔습니다. 또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와 이혼한 멀린다 프렌치 게이츠가 총 334억 달러, 헤지펀드의 전설로 불리는 조지 소로스 181억 달러, 블룸버그 창업자인 마이클 블룸버그 회장이 127억 달러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오픈 더 북스는 지난해 발표한 외국 원조 보고서에서 미국 납세자들이 2013년부터 18년 사이에 총 2,826억 달러를 외국에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특히 지난 2020년 회계연도에 해외 경제와 군사 원조로 총 510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세계에서 기부 문화가 가장 활발한 이유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약자를 돌보는 기독교 문화,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기부금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 등을 꼽았습니다. 최근 빈부격차가 커지고 기독교 등 온정을 베푸는 문화가 약화하면서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계속 나오지만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기부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 전문지 사이컬러지 투데이는 미국인들이 기부하는 가장 큰 심리적 이유로 사회 구성원이 결국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회적 역학관계에 대한 믿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기부를 즐기는 이타주의 정신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탈북민들은 이런 미국 문화가 북한에서 배운 것과 너무 판이해 큰 충격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제3국에서 난민주의를 받아 10년 전 미국에 입국해 중서부 도시에서 원예 사업을 하는 글로리아 씨는 25일 VOA에 정착 초기에 이런 기부 문화가 전혀 이해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고 누구에게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보내세운 그 문화 자체가 놀랐어요. 있다는 게. 그리고 왜 하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도네이션 받아봤지만은 왜 주지? 또 받긴 받는데 왜 내가 이걸 받고 쓰는 게 맞는지 또 이걸 받고 쓸 때 그 안에 이상한 게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면 그 도네이션 자체가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냥 해준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한테는 이제 굉장히 좀 충격이죠.
아무 대가 없이 베푼다는 게 기부 문화 자체가 없는 북한에선 상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해 의심까지 했다는 겁니다. 글로리아 씨는 그러나 이런 사랑과 나눔을 통해 사회가 더 풍성해지는 걸 확인했다며 이것이 미국의 진정한 저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눔을 통해서 어떤 사랑이라는 게 어우간다는 게 그에게 굉장히 감동이죠. 또 그런 문화를 통해서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저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거에 대한 나도 여유가 있을 때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거를 이제 무의식적으로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솔직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사랑이라는 어떤 그런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그게 풍성해지는 거.
제3국의 최대적인 북한 청년 제이씨는 VOA에 북한을 떠나 외국에 나와야 비로소 미국과 미국인들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북한 당국은 미국인을 모두 승량이, 미국은 철저한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사회로 가르치고 있어서 지금도 북한 사람들은 미국인들에 대한 반감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 밖으로 나와 세계 최대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와 언론 매체를 통해 접한 미국은 약자를 돌보고 자국민뿐 아니라 많은 빈곤국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선량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새롭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 중서부에 사는 허강일 씨는 25일 BOA에 몇 년 전 암에 걸린 미국 내 탈북 여성을 돕는 모금 사이트를 통해 순식간에 10만 달러가 거치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도 일부 빈곤층 문제 등 그림자가 있지만 인간을 존중하고 베푸는 문화가 근본적으로 북한과 굉장히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도 이제 뭐 뉴스나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옳은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 국적에 불문하고 이제 지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게 바로 이제 민주주의인데 왜 북한 정권은 왜 미국을 뭐 세상에서 이제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남의 나라 자원을 빼앗는다고 이제 우리 북한 사람들한테 이제 계속 이렇게 세뇌교육을 시키는데 실제는 영 반대다. 전 세계에서 경제 강국, 군사 강국인 이제 미국의 이제 그런 범벅이를 북한 엘리트들이 좀 알고 공부도 좀 하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 남부에 사는 북한 무역회사 간부 출신 아브라함 씨는 미국의 풍부한 기부 문화는 기독교 문화와 직결된 것 같다고 말합니다.
기독교 문화라고 볼 수 있죠. 예. 내 소산의 10%를 하나님이 그 냉겨서 가난한 자로 구제하라 그러듯이 부자들도 돈을 얼만큼 축적되면 그걸 위해서 난민이나 뭐 이런 데 기부하고, 예. 그 다음에 북한에다도 뭐 기부하잖아요. 기부해서 원어물자, 지원물자도 보내잖아요. 이거. 여기 사람들은 마음이 착한 마음으로 하고 그걸 또 악용해서 나쁜 하는 건 북한 정권이고.
실제로 미국 의회 조사국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에 인도주의 지원을 가장 많이 한 국가 가운데 하나로 1995년 이후 약 13억 달러 상당의 식량과 물품을 북한에 지원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 육군 브라이언트 무어 장군이 71년 전 한국전쟁 중 전사 한 날을 맞아 유엔군 사령부가 무어 장군을 추모했습니다. 무어 장군은 당시 헬기를 타고 서울 상공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 헬기 추락으로 사망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24일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한국전쟁 당시 작전 수행 중 목숨을 잃은 미국 육군 브라이언트 무어 장군을 추모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무어 장군은 71년 전인 1951년 2월 24일 서울에서 신속 반격 작전인 킬러 작전을 수행하다 탑승했던 헬리콥터가 한강변에 추락하며 전사했습니다. 킬러 작전은 유엔군이 중공군의 인해 전술로 38선 이남으로 후퇴한 뒤 대대적 반격을 통해 서울을 되찾는다는 목표에 따라 실시됐습니다. 유엔군 사령부에 따르면 미 육군 소장으로 제9군단을 지휘했던 무어 장군은 1951년 2월 24일 직접 헬리콥터를 타고 한강변에 전투지형 순찰에 나섰습니다. 무어 장군은 지형과 전장 상황을 자세히 보기 위해 헬기 조종사에게 저고도 비행을 지시했고 고도를 낮춘 헬기가 전선 케이블에 걸려 추락해 몇 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1894년 미국 북동부 메인주에서 태어난 무어 장군은 1차 세계대전 도중인 1917년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했고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독일, 프랑스 등에서 동맹군을 지휘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더글러스 맥아더 원수에 이어 제2대 유엔군 사령관을 지낸 매튜 리지웨이 장군과는 육사 동기입니다. 무어 소장이 웨스트포인트 교장으로 재임 시절 리즈웨이 장군이 전화를 걸어 지금 한국에 자네가 필요하다며 얼마나 빨리 올 수 있는가라고 묻자 지금 즉시라고 대답했다는 일화가 있다고 유엔군 사령부는 소개했습니다. 이후 1951년 1월 30일 미 육군 구단장으로 부임해 썬더볼트 작전, 라운드업 작전, 킬러 작전 등을 진두지휘했습니다. 무어 장군은 1950년 12월 전사한 미 8군 사령관 월터 워커 장군과 함께 6.25 전쟁 도중 한국에서 생을 마감한 최고위급 미군 장교 중 한 명입니다. 무어 장군이 킬러 작전 도중 추락한 한국 남한간 강천보 부근에는 고인의 넋을 기르기 위한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등으로 꾸며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91년 2월 28일 미국을 포함한 다국적군이 이라크로부터 쿠웨이트를 탈환하고 이라크가 다국적군에 항복함으로써 40여일간 지속됐던 걸프 전쟁이 종결됩니다.
And as president, I can report to the nation, aggression is defeated, the war is over.
이라크는 1990년 8월 2일 쿠웨이트를 전격 침공했습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통해 이라크를 침략자로 규정하고 쿠웨이트로부터 즉각 철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라크가 이를 거부하자 미국을 중심으로 한 32개 나라의 다국적군은 1991년 1월 17일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를 공습하게 됩니다. 작전명은 사막의 폭풍이었습니다. 다국적군은 최첨단 무기를 대거 동원해 전쟁 초기부터 이라크를 크게 압도했습니다. 결국 전쟁을 벌인 지 40여일 만에 이라크는 다국적군에 항복하게 되고 이로써 걸프전쟁은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걸프전쟁으로 이라크는 15만 명의 목숨을 잃었고 미국을 포함한 다국적군은 1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86년 2월 28일 올로프 팔메 스웨덴 총리가 한 괴한이 쏜 총에 맞아 피살됩니다.
Swedish police have launched their biggest manhunt for the gunman who assassinated the country's prime minister late last night. Mr. Olof Palme was shot in the back while walking home unguarded with his wife.
팔메 총리는 그의 부인과 함께 스톡홀름의 한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팔메 총리는 1967년 교육부 장관을 지낼 당시 미국의 북베트남 폭격을 반대하는 등 세계 평화에 앞장섰습니다. 이후 1969년 스웨덴 총리에 선출된 팔메 총리는 그 후 노동자 계급과 제3세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경호원 없이 다니던 팔메 총리는 이날도 경호원을 일찍 퇴근시키고 밖으로 나갔다가 괴한이 쏜 총에 맞아 목숨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팔메 총리에게 총격을 가한 범인은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들으실 수 있는 VOA 방송의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